이 시간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종말의 영이신 성령을 소유한 신자로서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어땀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귀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전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다른 말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는 동일한 은혜와 성령을 누리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하면 공예배에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울려야 되고 신자들과 결속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과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어딘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12장 초도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3장 7절까지 이익과의 관계된 사회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인 일반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참고하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사회에서의 삶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교회 안에서 공급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의 교통과 교제에 대한 경험 없이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죠.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그래도 함께하는 형제가 있고 그래도 전화를 하도 한두 번 하는 자매가 있고 그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그래도 소통을 하고 지냅니다. 이러면서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자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당연히 믿는 지체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 하면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바로 현상교회 안에 있는 누구의 이름을 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는 지교회 출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일에 가담했다는 음모로 죽음을 당하죠. 사형을 당하죠. 이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성향과 내 기질에 맞으니까 맞는 사람이니까 다가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공동체 안에 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은사도 성향도 다 다릅니다. 능력도 품성도 각자 갖고 있는 기질과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한 몸 안으로 한 지체 안으로 불러들여주셨습니다. 왜 다양한 사람을 불러들여주셨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 공동체 중에 표본조사를 할 때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몰려드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일정한 자격이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로타리 클럽에 아무나 가입합니까? 뭐 돈도 있어야 돼요. 멘사 클럽에 아무나 가입합니까? IQ가 15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다양한 사람을 불러 들어주셨는가?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공동체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런 풍성한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역량만큼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남과 키재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획일화된 모습이 아니라 다양성과 통일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와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른 지체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서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로 서로가 밀접하게 유기체를 이루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서로 다 잘났고 서로 각각 키재기만 하고 있고 그러나 서로 결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다른 교회 지체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은사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은사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순서와 똑같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를 말했죠. 1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맹목적인 감정.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 훈련받을 때 외국의 한 목사님 그분이 I love chicken이라 그러더라고요. 치킨도 러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과연 사랑이 그런 것입니까? 좋아하는 감정입니까? 물론 사랑에는 뜨거운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 동해야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솔직히 내 마음의 경향성을 따르면 좀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품고자 하는 이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하고 사후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것만이 아니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나는 사라지고 상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이제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은 위선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로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했을까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거든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어보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만큼 위선적일 수 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사랑만큼 위선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 기반은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가 너무 좋았어요. 2년, 3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를 여러분들이 추적해 가시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되다. 이분의 말과 이분의 행동을 내가 못 믿겠다.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의 진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은 깨어지게 되고 마치 창고에 처박아둔 어떤 물건처럼 그냥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는 악화됩니다. 심리학에서 뭐 가인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오랫동안 형제로 자랐지만 관계에 진척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계를 오랫동안 맺었어요. 10년, 20년, 3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극복되지 않으니까 처음 온 사람과는 매우 잘 지내는데 오래된 사람과는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일은 계속되는데 어떤 사람과 오래전에 관계를 맺은 사람과 관계가 진척은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의 교회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진척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은 위선적인 것이 아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진실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아 이건 좀 아니다라고 싶을 때는 그냥 마음으로 비토하지 마시고 형제님, 성도님, 집사님, 때로는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듭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실제 마음에서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갖고 그냥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냥 계속해서 참고 넘어가기보다 이 말씀은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을 말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소원한 감정들이 해결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된 교제를 하다가 몇 번 상처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위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더 이상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소 가식적이 됩니다. 다소 경계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나는 사랑을 하긴 해도 내가 받은 만큼 혹은 받을 만큼만 하겠다. 내가 받은 사랑만 나는 돌려주겠다. 또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만큼만 사랑하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받은 만큼만 사랑하고 앞으로 받을 만큼만 염두에 두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죠. 뭔가 얻어내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가가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크게 받게 되면 모두가 다 거짓되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진실하게 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진실된 사랑을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실 수 있지만 절대로 진실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속이니 나도 속이라는 이런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지체들로부터 속임과 배반을 당해도 진실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와 똑같은 진실한 사람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 적어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진실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어떤 봉사와 헌신도 알맹이 없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라는 등등에 읽어보시면 다소 윤리적인 경고와 같은 권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 말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억지로 막 하라고 다구치는 어떤 무엇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은 오늘 문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고 시작되는 이하의 말씀은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과 선은 가정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악을 포기하고 선을 선택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21절에도 나타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말할 때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내 마음이 완고함으로 완악함으로 또 어떤 분냄과 또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거기에 정복당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열심을 내는 만큼 삶은 잘못될 것입니다. 삶의 틀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악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 전에 시편 찬송을 불렀죠? 몇 편을 불렀습니까? 시편 97편을 불렀습니다. 시편 97편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는가?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한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결합된다,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내가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는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악을 좋아합니까? 사랑이란 뭐라고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 규범과 관계없이 사랑이 실행된다면 사랑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제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 거죠. 서로 하나 되어서 악을 도모하게 되면 사랑은, 의리는, 동지의식은 사실은 서로를 파괴하는 무서운 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으실 때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관계가 너무 긴밀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편들어요. 회의할 때나 뭐 할 때 가만 보면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죠.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분명히 바르지 않은데 그와 함께 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분이 발언하면 항상 편을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오고 함께 자라났고 함께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진정한 선은 뭔가? 악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고 혐오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관계 중심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죠. 그게 선이냐 악이냐는 관계 없어요. 그냥 네 편, 내 편으로 나눠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옳고 그런가? 거기에 따라서 소신 투표를 하면 막 욕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추구하십니까? 가장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긴 하긴 한데 그 기준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죠? 율법이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11월 24일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들 중에 한 명만 제외하고 11명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내용이 뭐냐? 이런 기사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2011년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걸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불허하는 결정이 이번에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이라 할 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될 수 있다.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것은 정정하지 못하도록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지금은 미국에 이런 경향이 계속해서 노골화되고 법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 제3의 성이 있다. 부부도 남자 남자 여자 여자도 있다. 화장실도 어느 날은 남자 화장실 들어갔다 어느 날은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과 악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과 개인의 지식이나 타락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성과 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거기에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된 율법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선을 붙들고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뭔가? 바울은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지 악만 미워하면 다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감정적인 요소를 가리킵니다. 우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 필로스라는 단어와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에로스 사랑 뭐 들어보셨죠? 스톨게 사랑. 스톨게는 혈연 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필로스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친절한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 필로스트로게라는 그런 필로스트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정 깊게 사랑하는 애정이 깊은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애 정도가 아니고요. 애정 깊게 사랑하는 애정이 매우 깊은 그런 뜻입니다. 누구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혈통적인 가족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처럼 열정적으로 애정 깊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로서의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서 가리는 일만 하고 형제에게 애정과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고 그런 사람 곁에 사람이 거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형제끼리 서로 사랑에 대해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가지게 되면 다소 이질성이 있고 다소 너무나 다양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 가운데서도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또 우애하면서도 존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존경. 저는 지금 제 아내에게 존경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내에게. 근데 제가 문자를 보낼 때는 반드시 존대를 씁니다. 이거 됐습니까? 저거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를 그렇게 씁니다. 존경하라는 이 말, 존경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겸손하지 않는데 내가 뭐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이 의식이 없이 상대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려면요, 상대에게 존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상대를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고 나를 살피듯이 상대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지 아니하면 상대를 존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냥 존경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먼저 존경하라 그랬죠. 먼저. 존경할 때는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존경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존경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으로서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 추월을 하세요. 존경에 관해서는요. 항상 추월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먼저 존경하세요. 아내에게 왜 나를 존경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먼저 존경하면 다른 사람이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먼저 존경해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좀 대우주지 않나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먼저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존경할 때도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위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존경해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서는 별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존경을 하는데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존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본성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존경해야 돼요. 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부지런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일을 싫어하고 자라가는 일을 싫어하고 섬기는 일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왠가 하면 사랑은 생명의 활동인데 살아 움직여야 되고 생명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게으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는다라고 말할 때 열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열심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영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와 펄펄 끓는다, 끌어오른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열심히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렇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를 섬길 때 성령으로 달아올라야 된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자기 영혼으로 열심을 내라는 뜻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열심을 사람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겠고 열심의 원인이 성령에게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자는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적용돼요. 거짓된 열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된 일에 관한 불같은 열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열심이 잘못 동원되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동기 간에 이 끼리끼리 동기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죠. 암논이 다마를 흠모했습니다. 다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상사병이 났습니다. 야, 이거 암논이 다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그때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답이라는 친구였어요. 친구가 해법을 알려줬습니다. 꾀병을 부려서 다마를 병문안 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래서 강간했습니다. 형제를 위한 열심이 사람을 망쳐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억지 같은 열심도 있고요. 명분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속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명분으로 내서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거 다 교회를 위한 게 아니야.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몰아가기 위한 과정 안에서 교회를 들먹거렸을 뿐 실제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없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열심은 이런 유의 열심이죠. 저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종 만나보면 제가 꼭 장로님을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예를 드는데요. 보통 장로님이 되면 사람이 잘못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보였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다는 것입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갖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기고 더 겸손해야 마땅한데 아니 이전과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분이 그동안 그렇게 뜨겁게 뭐 주차 봉사하고 하여튼 섬겼던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더 높이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낸 거죠. 고스란히. 그래서 신자는 열심을 낼 때도 와, 그 사람 열심이 대단하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그 동기와 목적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선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로부터 태어났거든요. 이런 경향성이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자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일과는 관계없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척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심을 내는 동기와 목적을 수시로 살피면서 그 열심의 방향이 주를 섬기는 대로 모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목표는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되면 친절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목적은 뭔가 하면 자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박수 쳐주고 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열심을 품고 교회를 하는 목적이 된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열심을 품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을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 고스란히 교회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의 삶의 주위에 이런 사랑만 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면 삶은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성화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냥 편하기만 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마냥 편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마음의 고통도 어려움도 없고 모두가 다 다가서기 쉬운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나한테 적절히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가족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즐거움을 상실하기가 쉽고요.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과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불길은 소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상황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상황은 항상 변하거든요. 항상 변합니다. 부침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겠죠. 그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실제로 삼으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면 보이지 않 보는 것을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보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소망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끝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잘 진술도 하시고 설명도 하세요. 물론 다수는 아니겠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이런 내용 정도로 우리가 뭐 개혁신학에 관한 많은 유산들을 공부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공부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아는 고상한 내용을 따라서 왜 살지 못하는가? 왜 어려움을 겪는가? 왜 아이디어는 많은데 대안은 제시가 되는데 왜 성취되지 못하는가? 기도가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참 부족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힘쓰라는 이 말은 기도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애쓰고 힘써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조금 유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반찬 봉사도 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죠?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 약도 좀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음식도 좀 해드리고 뭐 혹 그걸 못해도 전화라도 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응원합니다. 쓸 것을 공급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곁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함께 결속되어 있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서로의 피를 채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쓸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손대접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대접에 대해서는 이미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손대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단지 음료와 음식을 대접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낯선 사람에 대한 호의와 사랑, 이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쓸 것도 공급해야 되지만 낯선 사람, 교회 밖의 사람, 우리도 이런 면에서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노회 안에 한 교회는 한 4, 5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언니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목욕도 해드리고 또 미용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일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즐기는 일, 우리끼리 함께 교제하는 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손 대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교회 찾아오는 노숙자들 솔직히 때로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엊그제도 새로운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먼 곳에서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쉽게 말해서 차비가 없다는 말이에요. 차비가 없다고 하는데 돈 저는 집어줄 수는 없죠.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줘서 보내는데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번거롭게 일 때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일도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제가 특별한 해설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교정은 필요한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전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드린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되겠지만 이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이 귀하는 말씀을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다가서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정도만큼은 나는 더 이상 당신과는 관계없다라고 그어놓은 선이 혹시 있습니까? 그 선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 갖고 있죠.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것으로 관계를 경직시켜 놓지 마시고, 혹시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혹시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전과는 좀 안색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관계를 진척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이제 성찬이 있어서 로마서 본문을 다루지 않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 본성에 맞는 말씀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니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런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는 말씀이라고 하면 단지 부담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삶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삶의 내용, 이런 실천적 말씀, 이 권면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일로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이 말씀을 아는 자로서 실천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지 여부를 생각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궁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똑같은 은혜와 궁휼을 받은 신자가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결속되는 그런 원리로 작용을 해서 서로 다양하고 서로 각각 다르고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 일에 열심을 낼지언정 이 일에 뒷전에 서 있거나 게으르거나 이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경직된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광고의 진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혼의 쉼이요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우리 현장교회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우리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의 도심을 간구하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선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